산업화되기 이전에 남성과 여성의 심리적 차이 또 육체 강함과 약함의 차이에 따라서 그 일과 역할이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노동하는 일에 많은 힘을 사용했고 여성들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했고 이런 것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화되고 현대화되다 보니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에 가치 있게 여겨졌던 육체 노동이 정신 노동과 관련해서 볼 때 별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성들이 많이 해왔던 물론 꼭 그 일은 여성들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뭐 밥을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하고 가정의 살림살이를 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무가치한 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은 다음에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이런 제가 앞서 설명했던 이런 이해와 생각의 변화가 만들어낸 산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요즘 여성들의 체력은 많이 약합니다. 이것은 남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늘 우리 청년들이나 또 성도님들에게 가능한 젊었을 때 빨리 결혼을 시켜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사실 뭐 1991년도 화순교회 청년부를 맡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왔었습니다.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게 되고 가정살림살이를 하는 게 힘들게 돼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죠. 머리와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은. 그런데 체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삶의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고 특별히 이전에는 이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을 아내의 주된 책임과 역할로 여겼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가정이 아니라 사회에서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드러내는 이것을 최종적인 삶의 우선적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전까지 남성들과 똑같은 사회활동, 직장활동을 하다가 임신하게 되면 갑자기 그 모든 일들을 못하게 되고 스톱이 되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단절이 되고 그러면서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가운데 아이를 키우고 가정살림을 하는 일이 힘겨운 일이 되고 말고 그러면서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하는 회의감을 갖게 되면서 결국 우울함으로 우울함의 정서 안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의 책임은 남성들에게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고 정서적인 모든 부분들을 잘 헤아리고 뭐 하나 물어오면 귀찮게 대답하지 않고 그 내용을 찾아서라도 대답해주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토닥거려주면서 그 아이의 인격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남편이 가치를 부여하고 정말 수고한다 라고 말하면서 등을 두드려주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날 못난 남편들이 아이를 낳고 몇 개월만 지나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재능을 가지고 빨리 바깥에 나가서 일하라고 등을 떠미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기초를 파고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는 이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탓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에 여유가 생기고 여유로움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피를 채우는 이런 삶의 체력을 얻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삶의 구조들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못한 상태가 되다 보니 마치 구멍난 지붕을 메우지 아니하므로 비가 올 때마다 거기다가 양동이로 받쳐놓고 물이 튀기면 닦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을 거의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힘듭니다. 저는 이런 분과 관련해서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남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특강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거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성경적 이해. 이 역할과 지위는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와 질서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파악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을 왜 만드셨고 여성을 왜 만드셨고 남성성이 무엇이고 여성성이 무엇이고 남성성을 갖고 있는 남자가 어떻게 남편 노릇을 하고 여성성을 갖고 있는 여자가 어떻게 아내 노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이해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서 육체가 강하고 모험심이 강한 반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육체가 약하고 안정적인 일을 추구합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하긴 하지만 세밀하고 모든 일을 규모 있게 잘 처리하는 이런 사려 깊은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은 유아 때 남자보다는 감각이나 소리나 냄새에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 말도 남자에 비해서 유창합니다. 이런 남성과 여성의 차이, 남성이 갖고 있는 것을 여성이 다소 덜 가지고 있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성이 덜 가지고 있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차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신의 우월성을 확보하는 발판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채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차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미 지난주에 좀 살펴봤지만 오늘 도표를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죠? 남성 행동과 여성 행동 사이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우선은 왼쪽에 보시면 생물학적으로 생긴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남성을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힘이 센 남성을 여성은 절대로 제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남자가 세밀하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여성들의 세밀함을 따라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죽었다 깨나도 임신할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성적 차이들에 대한 성경적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위쪽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지배적이고 공격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활동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은 복종적이고 부끄러워하고 양육을 잘하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는 남성에 비해서는 비활동적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문화적으로 생긴 차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차이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성적인 차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차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환경의 변화 때문인가 아니면 유전 인자의 변화 때문인가? 그것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죄가 빚어낸 차이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주일 낮에 살펴보고 있죠. 질서가 전도되는 거예요. 진리가 거짓 것으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썩어질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기질적 차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결정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 남녀의 성별 차이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말을 하면서 왜곡된 남성성과 여성성을 옹호합니다. 물론 그런 차이가 생물학, 유전, 공학 뭐 등등 이런 자연과학 혹은 인문과학에서 바라볼 때 그런 차이의 원인을 그런 것으로 규명해낼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정보들도 특별 계신 성경의 빛 아래에서 해석해야 되지 뭐 우리가 뭐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하고 연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치 판단의 최종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각각 구별된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별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또 이런 구별을 남성과 여성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남성답다는 게 뭔가, 여성답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규정해서 남성은 남성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성은 여성다운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단지 생물학적으로 뭐 인체적으로 여성성을 갖고 있다고 남성성을 갖고 있다고 남자다워지고 여자다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날카로운 규범적 차이를 두려워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는 말씀이 나타나죠. 일반적으로 이런 속성들을 여성적인 속성에 속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과연 이 성령의 열매들은 그러면 여성성에만 속하는 열매인가요? 그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에게만 속하는 열매도 아니고 남성에게만 속하는 열매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여성과 관계된 열매로 많이 여기고 있다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남성들이 이런 속성을 덜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이런 속성을 남성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용기와 담대함, 부지런함은 남성적인 속성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용기, 담대, 그죠? 대개 남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그런데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실제적으로 여성들을 가리키나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지혜가 의인화된 형태예요. 그래서 잠언 31장을 읽으면서 아내에게 기준을 제시하면서 당신도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면 만약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한번 생활해보라 그러면 아마 한 이틀 지나서 아마 돌아가실 것 같아요. 물론 잠언 31장 12절을 보면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고 28절에는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는 표현도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잠언 31장에 나오는 덕행을 여성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길 수 없지요. 예를 들어 16절 이하를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이것만 딱 보면 누구한테 해당되는 덕목이죠? 일반적으로 남자에게 해당되는 덕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날 여성에 해당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성향을 남성의 것으로 어떤 특정한 성향을 여성의 것으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앞서 성령의 열매를 다소 여성적인 것으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남성의 덕목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용기와 담대함, 부지런함, 그 다음에 체력이 좋은 것 이런 것을 남성에게만 국한되는 속성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국한되는 속성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은 용기가 없어도 되나요? 여성은 체력이 약해도 됩니까? 늘 남자가 다 해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삶의 기본적 체력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면 금방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성과 남성성 이 두 가지 남성성과 여성의 특징을 완벽하게 겸비한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유하죠. 그러나 아버지에게만 비유하나요? 이사야 49장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게도 비유하잖아요. 어찌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는가. 혹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의 자애로움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사랑과 동정으로 충만한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불 켜시고 이거 끄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 또 아들을 잃은 과부, 우물가 여인,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뿐만 아니라 배고픈 자, 소외된 자, 병든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이런 모습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심은 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상실감과 절망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불신앙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판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 함과 같이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분도 슬퍼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분이 기분이 좋을 때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만일 너희들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의 기쁨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매우 유순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기도 하셨지요. 성전에서 장사진이 들어와가지고 짐승을 팔고 그 다음에 돈을 바꿔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남성적이지도 여성적이지도 않은 모습이에요. 그는 틀림없는 인간이었고 저와 같은 남성성을 갖고 있긴 했지만 남성성의 특징은 물론 여성성의 특징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참 사람이 된다, 구원받았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간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라고 하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육질의 남자, 아놀드 슈와이츠제네거 같은 뭐 그런 영화 배우가 있죠. 뭐 그런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는 연예인들을 거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무슨 뭐예요? 뭐 그 화장품 선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여튼 예? 뭐 그런 남성성을 생각합니다. 여성성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이 변천해 왔습니까? 옛날의 미인, 지금의 미인 다르죠. 옛날에 어르신들은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참 여성답다. 아이 쑥쑥 잘 낳게 생겼네. 뭐 이런 말을 했죠. 요즘에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성 비하예요. 인권이 고발됩니다. 요즘에는 아름답다라고 할 때 허리는 24, 몸무게는 52, 키는 1m 67. 그래서 내적인 아름다움, 성숙, 여성다움 이런 가치들은 뒤로 다 밀려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가 언젠가 오늘 어디 거리를 가는데 대한항공인지 뭐 아시아인지 모르겠는데 승무원 제복을 딱 입고 여자 몇, 그 승무원 몇 사람이 스튜어디스가 담배를 탁 피우는데 그 회사에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하여튼 뭐 여성들이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자연스럽게 맞담배 피고 그 다음에 뭐 처음처럼인가 뭐 아침 이슬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그 소주 한 잔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먹고 뭐 이래야 이게 여성다운 거예요. 이런 왜곡된 이해 안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논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이해를 성경 안에서 찾고 이런 성품, 이런 덕목을 우선 갖추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종교활동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신앙의 내용으로 인내하고 버티고 분투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남녀관계에 동질성 내지 동등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남성성과 여성성, 그 다음에 남자와 여성의 행동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지난주일에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차이를 보고 차별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성과 여성을 각각 구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러나 남자와 여자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근래 여성도 군대에 징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어 가지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토론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논의들이 생겨날까요? 하도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짓밟아버리니까 남성변에서 그러면 당신들도 군대 오시오. 똑같이 합시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제기된 거죠. 물론 여성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가자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이 뭐 소설을 썼더라고요.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 문화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동성애도 처음부터 동성애 괜찮다 이러면 반기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림도 그리고 드라마 제작도 하고 영화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미화시키죠. 그래서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말세는 미혹의 시대예요. 진리 전쟁입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링 위에서 싸우다 보면 잘못된 싸움인데 자신은 옳은 싸움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론에 휘둘려서 안 되고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기사를 보시면서 같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정보의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분들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의 말씀, 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예언하고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자 여기 봐라.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여자가 목회자 되지 못하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3장 21절 28절 같은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에서는 하나다라고 하니까 여기도 보라 하나라고 말하지 않느냐. 다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예로 든 요엘서 2장을 인용한 사도행전 2장 말씀이다. 16절 이하의 말씀이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은 은혜의 보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임한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신분, 혈통, 빈부, 격차, 성의 구별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지 여자도 목회자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지위, 남성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녀의 동등성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강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녀관계의 동등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점에서 어떤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등성과 함께 종속성을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창세기 2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못하다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는데 뭐가 좋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아직은 그렇지 않죠.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그 다음에 여자도 만들어져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대리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데 아직 여자는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여자에 대한 남자의 머리됨과 권위를 성자에 대한 성부의 권위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여기서 추론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신성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이 반드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영광과 신성과 능력에서도 동등하지만 존재와 사역의 방식에 있어서는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성자는 물론 우리와 같은 시점에 태어난 출생은 아니지만 성자는 성부가 낳으셨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보내셨어요. 그리고 구속사역의 방식과 관련해서 성자는 철저하게 성부에게 복종합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본 지 오래됐지만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은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까? 왜 그분이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똑같은데 왜 성부에게 기도합니까? 뭐가 아쉬워서? 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말합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죠. 이런 사실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기 말씀을 의식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시죠.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대로 개혁교회에서는 여자들이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외적 표시로 머리에다가 노을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도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무슨 교회예요? 코스모폴리탄 런던에 그런 교회나 그랜드 레피즈의 네덜란드 헤리티지 리폼드 처치 같은 그런 교회 여성들 전부 다 모자 쓰고 나옵니다. 예쁜 모자 다 쓰고 와요. 어떤 분들은 그것은 창조 때 된 일이긴 하지만 타락한 다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 이하에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먼저 남자를 먼저 짓고 여자를 그 다음에 지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그래서 타락 사건, 창조 사건 다 각각 왜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어깨를 으스댈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고린도서 11장에서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차이를 상대를 억누르는 방편과 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 이런 차이를 헤아려서 그 연약함을 약점으로 지적하기보다 그 연약함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남성과 여성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록 뭐 결혼을 하든 하지 않았든 간에 여성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남성은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녀의 구별성은 서로 간에 단절을 초래해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갈비뼈는 아담의 것이죠. 이러면서 아내인 하와는 누구의 것이에요? 자기의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위하는 게 에베소서 5장에서 누구를 위하는 거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열심히 그 약점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발에 뭐 상처가 생겼다 그러면 연고를 바르고 싸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아, 고름이 나네? 오른쪽 발톱에? 잘라버리지 뭐. 그렇게 잘라버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약점을 보면 왜 그렇게 후벼 팝니까? 왜 그렇게 정죄합니까? 그래서 언뜻 보면 이런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별과 차이가 만들어낸 이 간극이 어려움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됨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약점은 사실은 장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못 보는 것을 아내가 보고요. 아내가 못 보는 것을 제가 보고 남성이 할 수 없는 일을 여성이 하고 여성이 할 수 없는 일을 남성이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속되어 있다라는 말 요즘 참 싫어하죠. 권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나 종속적 이 불평등의 관계가 알력과 다툼을 일으킬 것처럼 보이지만 한몸됨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문제는 해소되는 것입니다. 제 손이, 제 발이, 제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비굴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손과 머리, 발은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12장 26절 이하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상대 약점이 눈에 띄면 그것 가지고 상대를 억누르거나 책망하는 그런 방편과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특별히 남편들이 그렇다면 지금 예전에 옛 어른이 한 말이 생각나는데 공짜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서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럴 바에는 이렇게 하라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게 남성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답지 못해요. 제가 목회를 30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상교회 20년, 만 20년 지났고 이전에 전도사부터 부교역자까지 10년 가정들을 비교적 제가 많이 봐왔고 또 가정사역과 관련해서 제가 특강을 여러 번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제가 새가족 정부를 했고요. 새가족부를 제가 지도했었습니다. 청년들, 젊은 부부들 불러서 함께 공부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이 아내들의 말을 가만 들어보면 죄송합니다. 가가지고 제가 정말 한번 이렇게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정을 드라이브에 가는 사람은 남편이에요. 남편의 역량, 남편의 성품, 남편의 사려 깊음에 따라서 가정 분위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들은 아빠가 들어오면 가정 분위기가 갑자기 영하 20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싸늘해지는 겁니다. 각자 방이 다 들어가 버려요. 왜? 오자마자 쪼아대거든요. 집구석이 이게 뭐냐? 너 숙제했냐? 타방이나 하고 그래서 한번 잘못 걸리면 꿇어 앉아가지고 3, 40분 잔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아빠 내일 숙제가 있는데요 하면서 막 글쩍이 하면서 들어가 버려요. 남편은 그걸 몰라요. 유령인간이 돼요. 유령인간.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본인이 그런 직업을 받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아내가 했다는 말이 들어갈까 싶어서 못 해주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는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질서이긴 하지만 그러나 천국 가면 그 질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마태복음 22장 이하를 22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가지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뭘 믿지 않죠? 내세와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죠. 현세적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트릭을 만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제 일곱이 있는데 한 여자와 첫째가 살다가 첫째가 죽고 첫째가 죽자 수혼제도를 따라 둘째가 형수를 취하고 그러다가 둘째도 죽고 셋째, 넷째, 다섯째 다 죽고 일곱째까지 장가를 들었는데 천국 가면 이 여자의 남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죠? 네가 성경도 오해했다. 네? 천국이 뭔지 너 아니? 천국은 남자와 여자 이런 성의 구분이 없어. 천사와 방불한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처럼 지상에서 가정 제도는 그리스와 교회 관계를 보여주는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오면 더 이상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예비부부들한테 간혹 그런 말을 합니다. 행복해지려고 결혼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남성성, 여성성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지위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행복은 따라오는 거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잘못된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또 잘못된 남편과 아내 역할, 남성과 여성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면 행복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녀의 지위와 역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사회에서 일반적으로는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시편 128편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내라고 하는 2인칭 단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답은 그 다음 줄에 절에 나와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답이 나오죠. 내는 누구죠? 남편이죠. 문맥을 보면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게 우선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남성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라 걸어야 돼요. 에녹처럼 살아야 됩니다. 욥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가 먼저 전제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자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이런 자가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결과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들어오면 경제적인 필요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적인, 정서적인 모든 필요들을 채우는데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러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빠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365일 매일매일 일어난 일을 다 기억하느냐? 기억 못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기억하지요? 특별한 일들, 평소에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나에게 용기를 불어주고 어떻게 남성다운 역할을 감당하라고 지도했는지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남자와 남편의 역할을 잘 수행합니다. 그런데 본 거라고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온 것밖에 본 일이 없어요. 휴일 되면 낮잠 자고 TV 채널 이리 저리 돌리고 가족들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한 채 혼자 레저 즐기러 나가버리고 그런 모습만 봤거든요. 아, 남편 역할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배우는 거죠. 남편은 이런 면에서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모범은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드러날 때 그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의식적으로 한번 역할을 해보는 이벤트를 하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자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성은 어떤 일을 합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안방에 있다고 그래요. 왜 아내가 되었습니까? 안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내라는 말이 되었다는 그런 설도 있고 아내 해라고 하는 뜻으로 아내라고 말했다는 그런 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안에 있는 존재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렇다고 여성들은 바깥에 나가서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무엇에 가장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됩니까?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는 일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어림이 없을 때 그때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가정을 내팽개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우들한테 여러 번 권면을 드렸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아내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하면 헌금은 그만큼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죠. 그러지 마시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살림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사랑이 듬뿍 담긴 음식을 만들고 여러모로 세팅도 잘 해놓고 공부도 하고 물어오면 잘 대답도 해주고 그저 겨우 밥 좀 하고 뭐 좀 치워놓고 그 다음에 뭐 카페 가서 차나 마시고 몸매나 가꾸고 다이어트 한다고 뭐 해독 주스 만들어 먹고 뭐 만들어 먹어도 돼요. 근데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일에만 그냥 뭐 에너지를 쏟고 전혀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치르려면요, 보급 부대에서 보급을 잘 해줘야 돼요. 총탄도 없고 군복도 없고 군화도 없는데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전쟁합니까? 아내들이 하는 일이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 각자는 남녀공이 독자적인 의미를 간다는 의미에 있어서 그리고 각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는 점에 있어서 서로 존중해줘야 돼요. 당신이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말 수고한다. 수고합니다.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정말 지지해줘야 돼요. 얼마나 수고하느냐.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예전에는 아이들 하나 둘 시부모님이나 친정 모친 도움받지 않고 그냥 너끈히 키워내는데 요즘에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참 어려워하는데 어쨌든 참 수고한다, 지지하고 그렇게 격려해주면 하루 종일 남편 없이 혼자 육아하느라 힘든 아내 마음이 남편의 그 말 한마디 격려뿐만 아니라 또 시간이 될 때 남편이 아내가 하는 일을 좀 대신해주고 오늘 내가 아이 볼 테니 보고 싶은 친구 만나서 식사하고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오라고 그런 배려를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힘든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무슨 남자가 머리냐? 나도 머리다. 그러면서 대들기도 하고요.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았고 그런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남녀와의 관계를 두 가지로 표현하면 다스림과 순종의 상하 질서의 관계와 상호협력 보안의 관계, 두 관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녀의 두 가지 다른 면이 갈등과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사랑과 화평과 평안이라고 하는 결과,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성의 역할과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상대방의 성의 역할과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이해에 따라 내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실제로 그 부분을 채워갈 때 다스림과 순종의 상하 질서의 관계 상호협력 보완의 관계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시줄과 날줄처럼. 권위와 질서가 없으면 무정부 상태가 되잖아요. 니나 나나 똑같다. 대통령한테 막 내려오라 그러고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또 권위로만 억누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갈등과 문제가 하나됨의 원리에 의해서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지위를 잘 규정하고 이런 동일한 이해 안에서 각각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연상교회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남녀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이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날 때부터 무지하고 완고하고 날 때부터 고집스러워서 우리의 생각을 굽히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다 들이대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고집스러움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내용과 원칙들을 잘 받아들여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조화로운 관계 안에서 가정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의 주어진 남성성과 여성성 자신의 주어진 역할과 지위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참된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가정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연성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할지라도 주께 주신 복의 산물이 아닌 것이었기에 이 시간 모든 권세요 모든 삶의 주체에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께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허명하시고 받으시고 가장 적절하게 적당한 방도를 따라서 이 물질이 손용되어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복음의 빛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 안에서 일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주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